20살 되던 해 서기 14년. 리브가가 예수를 사랑했다는 소문은 나사렛에, 그리고 나중에는 가버나움에도 퍼졌고, 그리하여 그 후 몇 년 동안 남자들이 예수를 좋아한 것처럼 많은 여자도 예수를 사랑했지만 매력 있는 다른 여자의 사사로운 고백을 다시 거절하는 일은 없었다. 이때를 기점으로 예수에 대한 인간 애정은 존경과 찬미의 성향을 띠게 됐다. 남녀 모두 예수를 헌신적으로 사랑했고 있는 그대로 사랑했으며 자기 충족 또는 애정을 점유하려는 욕구는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예수의 인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리브가의 열렬한 사랑도 화제가 됐다. 미리암은 리브가 사건에 관해 잘 알았고 또한 오빠가 아름다운 한 처녀의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거절했는지 알았으므로 그의 운명적 미래 사명에 대해서는 모르는 채 예수를 이상화하게 됐고 감동적이고 깊은 애정으로 오빠뿐만 아니라 아버지처럼 그를 사랑하게 됐다. 형편이 허락되지 않음에도 이상하게 예수는 유월절을 지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했다. 최근에 리브가로 인해 겪은 경험을 알기에 어머니는 그에게 여행을 떠나라고 지혜롭게 재촉했다. 불면하게 의식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가 가장 원한 것은 나사로와 이야기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는 기회를 갖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 가족 다음으로 누구보다 이 세 사람을 가장 사랑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면서 무디또와 안티파트리스와 리다를 경유하여 갔는데 일부는 그가 이집트에서 나사렛으로 돌아갔을 때 지나간 길이었다. 유월절에 도착할 때까지 4일 동안 여행하면서 팔레스틴의 국제적 전쟁터였던 무디또와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예수는 성전과 모여드는 방문객 무리를 보느라 잠시 멈췄을 뿐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지나갔다. 정치적으로 임명된 제사장들과 함께 헤롯이 준공한 이 성전에 대해 그는 특이하고 가중되는 혐오감을 가졌다. 무엇보다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려 했다. 나사로는 예수와 같은 나이였고 이제는 가장이 됐으며 이번 방문이 있을 무렵에 나사로의 어머니 또한 무덤에 묻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보다 한 살 조금 더 많았고 마리아는 두 살 아래였다. 예수는 세 사람 모두에게 마치 우상처럼 이상적인 사람이었다. 이 방문 기간에 전통에 반항하여 종종 발생되던 폭동이 일어났다. 예수가 보기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잘못 대표하고 있는 예식 풍습에 대한 노여움의 표현이었다. 예수가 오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나사로는 여리고로 가는 길 아래쪽 유통내에서 친구들과 유월절을 축하하도록 주선해 놓았다. 이때 예수는 나사로의 집에 남아서 같이 축제를 기념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이 없다고 나사로가 말했다. 그러자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그런 어린아이 같고 무의미한 재래식을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설득력 있는 긴 논설을 했다. 그들이 엄숙하고 열정적인 기도를 마친 후에 일어나자 예수가 말했다. 우리 민족 중에서 어린아이 같고 흐릿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그들의 하나님을 따르게 내버려 두자.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생명의 빛을 본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어두운 길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지 말자.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진리를 알므로써 자유를 누리자. 그날 저녁 황혼 무렵에 이내 사람은 함께 앉아서 경건한 유대인으로서는 전례가 없는 유월절 양 없이 지내는 첫 유월절 만찬을 나눴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포도주가 이 유월절 식사를 위하여 준비됐고 예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이것들을 생명의 빵과 생명의 물이라고 부른 후에 동무들에게 나눠줬으며 그들은 방금 받은 교훈을 엄숙히 준수하면서 먹었다. 나중에 베다니를 방문할 때마다 그는 습관처럼 이런 성례 재례식을 치르게 됐다. 집에 돌아왔을 때의 모든 사실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차차 그의 관점을 알게 됐으며 그럼에도 예수가 유월절에 대한 자신의 새 관념을 자기 가족에게 적용시킬 의도가 없음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자 크게 안도했다. 집에서 동생들과는 해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 만찬을 나눴다. 마리아가 결혼 문제에 대하여 예수와 긴 대화를 나눈 것은 바로 이 해였다. 마리아는 가족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다면 결혼하겠느냐고 그에게 직접 물었다. 예수는 당면한 의무로 인해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표현했으며 그런 일들은 나의 때 곧 내 아버지의 일을 시작해야 하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육신으로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지 않기로 이미 마음속에 작정했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인 결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이해. 그는 자신의 필사자 본성과 신성한 본성을 하나의 단순하고 효과적인 인간 개체성으로 더욱 엮어가는 과제를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도덕적 상태와 영적 이해에서 계속 성장했다. 나사렛에서 집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이 없어졌음에도 이해, 가버나움에 있는 부동산의 권리금을 팔아서 약간의 재정적 도움을 받았다. 이것이 요셉이 남기고 간 전체 부동산 가운데 마지막이었다. 가버나움에서 이 부동산 거래는 세베데라는 배를 만드는 사람과 이루어졌다. 요셉이 이 해에 해당 학교를 졸업했고 집에 있는 목공소의 작은 작업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부동산은 모두 없어졌으나 이제 그들 가운데 세 사람이 일하게 됐으므로 가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보였다. 예수는 빠른 속도로 한 남자, 즉 그저 청년이 아니라 어른이 돼가고 있었다. 그는 책임을 잘 이행하는 것을 배웠다. 낙심에 처했을 때 어떻게 계속 진행할지를 알았다. 자신이 세운 계획이 어긋나고 목적이 현실적으로 무산됐을 경우에도 용감하게 견뎠다. 공의롭지 못함에 직면할 때에는 공평하고 정당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자신의 영적인 삶의 이상을 이 땅에 사는 존재로서의 실질적인 요구에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지를 배워나갔다. 당장 시급한 필요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일하면서 동시에 더 높고 먼 장래의 이상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하는 방법도 계속 배웠다. 인간적 상황의 평범한 요구에 자신의 염원을 맞춰가는 기법을 꾸준히 연마하고 있었다. 물질적 성취 체제를 전환하기 위해 영적 추진력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법을 거의 다 터득했다. 이 세상에서 삶을 지속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서서히 배워나갔다. 한편으로 이 세상 가족의 아이들을 보살피고 지도하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동안 하늘 아버지의 궁극적인 안내에 더욱 의존했다. 그는 실패의 문턱에서 기술적으로 승리를 이끌어내기에 숙달됐으며 시간 세계의 어려움에서 영원한 승리로 전환하는 방법을 계속 배웠다. 그리하여 해가 지나면서 이 나사렛 젊은이는 시공간의 세계들에서 필사자가 육신을 입고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계속 체험했다. 요란시아에서 온전하고 전형적이고 충만한 삶을 살았다.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첫 생애, 즉 육신 속에서 짧고도 격렬한 생애를 통과하는 체험에서 원숙해진 상태였다. 그리고 이런 인간 체험 전체는 우주 주권자에게의 영원히 강직됐다. 그는 이해 심 많은 우리 형제요, 연민의 정이 깊은 친구요, 체험을 많이 한 주권자요, 자비로운 아버지시다. 그는 어린아이 때 방대한 지식을 쌓았으며 청년기 때에는 이 정보를 간추리고 분류하고 서로 연관시켰으며 이제 그 영역의 성인으로서 이 세상을 비롯해서 내봐둔 전체 우주의 두루, 인간이 거주하는 모든 다른 구체에서 사는 동료 필사자들을 위해 장차 가르치고 돌보고 봉사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준비로 이런 정신적 소유물을 체계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세상 아기로 태어난 후에 어린아이로서 삶을 살았고 이어지는 소년 단계와 청년 단계를 지나왔으며 이제 인생살이의 풍부한 체험을 소유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 나약함에 대한 동정심으로 가득 찬 온전한 성인이 되는 문턱에 서 있었다. 모든 시대와 모든 단계의 필사 피조물에게 낙원 아버지를 계시하는 신성한 요령에 숙달돼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성숙된 한 사람으로서 곧 이 영역의 한 성인으로서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가장 큰 사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